요한복음 2번 메시지 생명과 건축에 대한 소개 첫 번째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기 위해 생명과 빛으로 오심 태초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문제는 단순하고 간결하지만 이 책은 사실상 성경에서 가장 깊은 책입니다. 예를 들어 이 책의 첫 번째 구절을 생각해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비록 이 구절의 말은 단순하지만 그 의미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태초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태초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태초는 언제입니까? 답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더구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만일 당신이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이 구절에서 왜 말씀으로 명명되었는가를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이란 단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매우 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해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태초, 영원, 과거. 성경은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다릅니다.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같은 말로 시작하지만 각각의 그 의미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하기 때문에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른데 이는 그것이 시작이 없는 과거에서의 영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태초는 창조의 시간부터 출발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의 태초는 창조의 시간 이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1장에서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요,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시간이 존재하기 전의 시작이며 그것은 시작이 없는 영원 과거를 언급한 것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지적했듯이 요한의 사역은 보수하는 사역입니다. 보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얼마 동안 존재해 왔었는데 그것이 손상되고 부서지고 훼손되었으므로 이제 수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보수하는 것은 항상 원래에 있었던 상태를 회복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7년 동안 어떤 특정한 옷만 입었다 합시다. 어느 날 이 옷의 일부분이 찢어져서 나의 아내가 그것을 보수해야 했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기운 후에 이 옷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오순절날 이후로 존재해 왔으나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여러 가지 사상, 의견, 관념, 철학, 생각, 교훈, 교리들에 의해 손상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역사를 따라 주의 깊게 신약을 읽는다면 많은 해를 끼친 관념들이 유대교를 통해 교회에 스며들어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그때 당시의 교회에 해를 입혔습니다. 더욱이 초기에 심지어 1세기에조차도 그리스, 이집트, 바벨론 철학의 혼합물인 그노시즘이 교회에 기어들어와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초기의 교회는 유대 종교관념과 그리스 철학 사상에 의해 손상을 입었고 이러한 모든 것이 수많은 교리와 교훈을 가져와 교회에 해를 끼쳤으며 영적인 그물에 많은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그물의 가장 커다란 구멍은 자신들의 철학적인 관념으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기 위해 성육신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에 의해 야기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요한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봄으로써 그 영의 참됨을 시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요한은 그의 두 번째 서신에서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기 위해 성육신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물에 커다란 구멍을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모든 구멍을 수선하기 위해 보수하는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바로 그 하나님이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도 오늘날 요한이 1세기에 직면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물은 많은 교리와 교훈과 관념과 생각들에 의해 찢어졌고 온통 커다란 구멍투성이어서 우리는 태초로 되돌려져야 합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태초에는 오직 한 가지 생명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은 그 안에 많은 교리가 있었으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물에 있는 구멍을 보수하는 길은 생명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토론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는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교리를 따지기 위해서 나에게 온다면 나는 말할 것입니다. 오 주 예수여, 그리스도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귀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를 불러봅시다.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을 누립시다. 우리가 주님을 누린다면 모든 것이 놀라울 것입니다. 교리를 잊어버리고 그분을 누립시다. 보수하는 사역은 생명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를 태초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태초에는 생명만이 있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정의, 설명, 표현.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요, 설명이요,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정의되고 설명되고 표현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표현할 말씀이 필요합니다. 비밀하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수록 비밀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깊은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말을 할 때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말의 의미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비밀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정의하고 설명하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요, 설명이요, 표현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며 숨겨지고 감춰지고 비밀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되고 설명되고 표현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볼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2절에서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며 그는 결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집을 떠나 있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이 담긴 편지를 받습니다. 이 편지들은 그들의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온 말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는다면 그 편지는 당신에게 온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온 그 말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그 편지가 아버지의 말일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아버지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말이 아버지 자신과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는 다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 좀 하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올 때 하나님도 옵니다.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도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1장 1절의 마지막에서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검고 흰 글자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구절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라면 성경에서는 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합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이와 비슷한 항목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할렐루야, 그분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한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계시고 동시에 저기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절 안에 있는 모든 어구를 조화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의 글은 간결하지만 그는 매우 주의 깊습니다. 그는 어떤 이들이 와서 그에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었지만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태초에 그는 말씀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 후에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으며 결국 하나님이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논쟁할 수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심지어 1세기에조차도 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어느 특정한 때에 하나님이 되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절의 부분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으로서가 아닌 확증으로서 2절을 덧붙였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하나님이었습니다. 태초에, 즉 영원 과거부터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고 영원 과거부터 하나님이 아니었으며 어느 특정한 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있는 그분에 관한 족보가 이 복음서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그분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심. 창조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3절을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것을 좋아합니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니 존재하게 된 것이 하나도 그를 떠나서는 존재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고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분이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있으라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관념에는 창조에 어느 정도의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에는 일이 없고 말씀하신 뿐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으며 궁창이 있으라고 하시니 궁창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치 드러나라고 하시니 무치 드러났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것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이 원칙은 새 창조에서도 동일합니다. 비록 우리가 옛 창조에 속한 사람들일지라도 성경은 우리가 새 창조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관념에는 이런 변화에 많은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많은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이신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 예수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입술을 떠나기 전에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단순히 주여라고 말함으로써 존재하지 않던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부르셨습니다. 전에는 빛과 같은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만약 그분이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와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말씀이 있는 한 만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확증시킬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마다 없는 것이 있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약하다고 말할수록 단지 약하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더 약해집니다. 그러나 나는 강하다라는 말씀을 받아 말한다면 강하게 됩니다. 나는 힘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힘이 없다고 말할수록 더욱 무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 힘있게 됨을 주께 찬양합니다 하면 힘이 있게 될 것이고 없던 힘이 말씀으로 인해 생겨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병으로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것을 너무 생각지 말고 말씀으로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잊지 않던 건강이 생겨납니다. 자매들은 종종 나에게 와서 말합니다. 형제님, 자매들인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형제님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형제님께 왔습니다.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할수록 지혜를 적게 갖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는 한 나는 말씀으로 인해 지혜가 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할수록 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겐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유가 있습니다. 창조란 무엇입니까? 창조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은 수단이요 영역입니다. 말씀이 있는 한 수단이 있고 영역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단과 영역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이 생겨나도록 말하기를 배우십시오. 나는 더 이상 말씀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 안에 있고 말씀과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이 있게 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이제 가장 중요한 항목에 왔습니다. 생명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1장 4절에서의 그는 하나님이요 그를 통해 만물이 지어지게 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 그는 생명이 되기 위해 오시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분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용기, 즉 담는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것도 창조하시지 않고서 생명이 되기 위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그분은 생명이 되겠습니까? 비록 그분이 생명일지라도 그분을 생명으로 담는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이 되기 위해 오시기 전에 하늘과 땅과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을 가진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자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영이 있게 지어졌습니다. 이제 말씀은 그가 창조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생명으로 올 수 있습니다. 창조는 생명을 위한 그릇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말씀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표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받게 됩니다. 말씀과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표현이요,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표현되고 설명됨을 느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내용인 생명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2절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4절에서 말한 생명은 창세기 2장에 있는 생명나무가 가리키는 생명을 언급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계시록 22장에서 생명나무를 말한 것으로서 확인됩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요. 그분은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생명으로 담기 위한 그릇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창조된 그는 단순히 빈 그릇일 뿐입니다. 그는 참된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창조된 생명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갖고 있던 생명은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기껏해야 그것은 일시적인 생명일 뿐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영구히 지속되는 생명이 아닙니다. 잠시 있는 생명일 뿐 아니라 변함없는 생명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의 잠시 있는 생명이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하고 변치 않고 영구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은 이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람의 빛이 되는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즉시 우리는 안에 빛나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되지만 그때는 그것을 설명하거나 표현할 말을 갖지 못합니다. 그 비춤은 생명의 비춤입니다. 생명이 비추기 때문에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비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것을 가장 강하게 확증해 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영접하게 되고 그 생명은 우리를 비추기 위해 우리 안에서 빛나는 빛이 됩니다. 거룩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 안에서 비출 때 우리는 그분의 빛비춤 안에 있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날 때 하나님을 생명으로 갖게 되며 이 생명은 항상 우리 안에서 비추는 빛이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갈망이요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인 그를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비추는 빛이 됩니다. 5절에서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고 말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기거나 소멸할 수 없지만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 어두움은 결코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진리의 빛입니다. 헬라어로 비추다라는 말은 에베소서 1장 18절, 3장 9절, 또한 히브리서 6장 10절, 10장 32절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내적인 비춤을 의미합니다. 옛 창조에서 그것은 물질적인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에서는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은 또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가 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 구절에서 쓰여진 출생은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천연적인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의 출생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그러한 것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분의 이름을 들을 때 당신은 그를 믿지 않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그 귀한 이름을 믿는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는 주 예수여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의 깊은 속에서 그 이름을 말한다면 그것이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를 믿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분을 영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을 영접한 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당신에게 생명이 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곧 아들의 영이며 이 아들의 영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과 때때로 자연적으로 달콤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달콤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13절에서는 이 출생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혈통은 물질적인 생명을 나타냅니다. 육정은 사람이 유기된 후에 타락된 사람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의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물질적인 생명이나 타락된 생명 또는 우리의 피조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곧 피조되지 않은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거나 동정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지라도 많은 자녀를 낳은 목적은 그분의 번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번성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아버지에게는 어느 정도의 번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낳기 전에 하나님은 단지 그분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내가 혼자 있다. 나는 전능하고 전지하고 무소부재하다. 나는 모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홀로 있다. 많은 아들을 낳은 후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번성을 보아라. 많은 세기와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번성시켜 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그분은 많은 담는 그릇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그릇들은 하나님의 번성이 되고 이 번성이 증가되어 단체적인 하나님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증가와 단체적인 표현인 그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온전히 표현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분의 표현으로서 독생자인 한 아들만을 가지셨습니다. 그 표현은 개인적인 표현이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분의 생명의 번성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그분의 표현으로 갖게 되셨고 이 표현은 그분의 맏아들과 많은 형제들로 구성된 단체적인 표현이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책에 게시된 중요한 면들 중에 하나입니다.